보내 바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5월 25일 아베 총리는 다음과 같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오늘 긴급사태 선언을 전국에서 해제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새로운 감염자는 50명을 밑돌고 한때는 만 명에 가까웠던 입원 환자들도 2,000명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얼마 전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수준으로 정한 해제 기준을 전국적으로 충족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양해를 구해 이 회견 후에 정부 대책본부에서 결정합니다. 3월 이후 서양에서는 폭발적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습니다. 세계는 지금도 매일 1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감염자가 확인되어 2개월 넘게 완전 폐쇄 등 강제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일본은 긴급 사태를 선언하고도 처벌을 수반하는 강제적인 외출 규제 등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식의 방법으로 불과 한 달 반의 시간으로 이번 코로나 확산을 거의 종식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식의 힘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 그리고 여기까지 참을성 있게 인내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강조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긴급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우리들의 신변에 바이러스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방심하거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의식, 감염에 대한 예방을 게을리하는 순간 단번에 감염이 퍼지고 만다는 것이 이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감염에 대한 예방을 철저히 하면서 사회경제활동을 회복시켜 나간다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양립시킨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며 다시 감염이 유행하는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나라에 대해서만 전념해서는 안 되며 내성적인 발상으로는 이 세계적 과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감염이 확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정치, 경제를 이끌어온 국가의 대부분은 현재 국내 대응만으로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 빈틈이 생기는 사태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런 시기야말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적인 인권, 법의 지배 등의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견제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고 자유롭고 열려있는 형태로 세계 감염 대책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나 백신을 투명한 국제적인 틀 속에서 개발 도상국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권 방식의 창설을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장비에 대해서는 지난 몇 개월 동안 국내 증산을 추진해왔습니다.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강인한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본의 오늘까지의 경험도 살려서 세계 감염증 대책,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나가는 것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소개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신종 코로나의 긴급 사태 선언 해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중국 무안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던 4월 7일,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도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 사태 선언을 발표하고 그 후 선언은 일본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5월 25일 전면적으로 해제되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 요청이라는 조치를 취한 이후 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훌륭하게 코로나 확산을 멈춰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해제를 발표하면서 이번의 결정은 의료 관계자들의 과학적인 판단에 근거하였고 정부의 요청에 호응하여 협력해준 국민들과 치료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준 의료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관인 WHO는 현재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는 534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 수는 34만 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은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하여 봉쇄와 이동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아베 총리의 긴급사태 선언에 전면 해제 표명 연설을 생중계되고 있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정부의 대응책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해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세계의 주요 통신들은 일본의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대하여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관의 테드로스 사무국장은 주노브의 WHO 본부에서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은 성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긴급사태 선언을 해제한 이후의 대처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해외 매체들은 일본은 엄격한 대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가운데서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적은 데 대해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해외 매체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는 명령과 벌칙이 아닌 요청이나 사회적 압력 등으로 바이러스를 억누르는 독특한 방법으로 일정한 성공을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일본의 관습과 사회 구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아베 총리가 긴급사태 선언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요청할 때에는 앞날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조금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의 본화가나 역전에서는 사람들이 왕래가 대폭적으로 감소되고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사상 최고의 긴급 재정 정책이 발표되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일자리 유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 불안이 없어졌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저는 회사에 가기 위해 전차를 탄 적이 있었는데 역군에는 물론 전차 안에도 두세 명 정도밖에 없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북조선에서 강제적인 통제와 명령에 익숙되었고 자본주의 사회는 무질서하고 불안정한 사회라고 교육을 받아온 저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일본은 질서가 정연하고 안정된 사회라는 것을 새롭게 알았습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재난이 닥쳐오면 국가를 신뢰하고 남을 배려하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곤란을 극복하는 힘이 강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일본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고 국민 생활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때에 핵무력을 더욱 증가하겠다고 발표한 북조선 중앙통신의 보도를 듣고 앞으로 대량의 아사자가 발생했던 1990년대보다도 어려울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신종 코로나 긴급사태 선언 해제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소개 코너를 청취해주고 계시는 북조선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북조선은 지난 5월 23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7기 제4차 학대회의라는 것을 좀 개최를 했었습니다. 이전에 그런 학대회의가 개최된 것은 그 작년 12월 달이었기 때문에 5개월 만에 이번에 학대회의가 개최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적어도 세 가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이번 학대회의에서는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을 좀 더 한층 강화를 하기 위하여 새로운 반침을 좀 제시됐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은 좀 강화를 하는 것을 언급을 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좀 작년 12월 달에 했었을 때는 그런 언급을 좀 없고 그뿐만 아니라 억제력이란 그런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회하고 비교할 때는 변화가 생겼다라고 그런 인상도 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난번에 총회로서 좀 했던 12월 달에 학대회의가 개최된 직후에 12월 달에 좀 28일부터 3일 동안 당 중앙위원회 총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대결한 그런 상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그런 판단을 좀 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적인 안전 보장이라고 할까 장기적 그런 안전 확보란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을 좀 그 합법할 때 핵 억제력이라는 것은 좀 유지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북조선의 좀 반쯤을 좀 생각하면 이번 학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이라는 것은 좀 더 한층 강화를 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이상하지 않고 별로 큰 변화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ICBM 발사 시험이나 핵시험이라는 것은 좀 가까운 시기에 나올 것으로 하는 그런 시사한 것도 없었다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서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것은 이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번 학대회의 규모가 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학대회의에서는 112명이 좀 참가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정회에서는 그 70명이었기 때문에 40명 이상 좀 많아졌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증이라는 것은 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던 시기에 많은 사람이 좀 그 회의장에 모여서 거기에 좀 그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원래 너무 위험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은 북조선 지도부로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좀 안심되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은 이번에 충분히 시사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좀 아마 중국에 대해 이런 것을 좀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방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다고 지금은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과 교류가 너무 좀 제한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에 돌아가는 것은 물론 부정할 수 없는데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으로 방문하고 시진핑 그 주석하고 좀 회담을 한다면 그때 반드시 중국 쪽에서는 선물로서 어떤 그 원조 지원이라는 것은 주는 것은 그게 습관이라고 좀 간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북조선의 좀 사정으로 좀 볼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까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방문하는 것은 그것은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좀 이번에 강하게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서 우리가 주목을 한 것은 박선정 그런 전 참모장에 가는 것인데 이번에 그 군사위원회 학대회의에서 박선정 씨는 그 자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라갔다란 뜻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다. 자스로 오라갔다 하면서도 부위원장 되지 않은 것은 그것은 역시 북조선 지도부에서 그 지금은 인민군 안에 군 안에 특출한 그런 권력을 힘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명백하게 보여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단종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한테 돈 사람이 유병기 대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군수 부문을 좀 그 군사 기술이나 그런 것을 좀 담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그 군으로서는 이런 것을 좀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것도 시작한 것이 의미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곡입니다. 이번 주는 1997년 히트곡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혼주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르 커플의 양지의 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번 방송 일본의 바람은 북조선에 의해 납치돼 지금도 북조선에 억류돼 있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분들께 메시지를 담아 전하는 일본 정부 제공 방송입니다.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있어 한시라도 빨리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피해자분들의 안전을 확보해 한시라도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다음 12명을 북조선에 납치당한 채 지금도 여전히 억류되어 있는 납치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쿠메 유타카시, 요코다 메구미시, 마츠모토 교코시, 타나카 미노루시, 타구치 야에코시, 이치카와 슈이치시, 마츠모토 루미코시, 소가 미오시시, 이시오카 토구루시, 마츠키 카오루시, 하라 타다 아키시, 아리모토 케이코시, 그리고 이 밖에도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 국내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조사 및 수사를 강력히 추진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정보든 좋으니 저희 쪽으로 보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info@rachi.go.jp 팩스는 일본 국가 번호 81에 이어서 도쿄 지역 번호 3 그리고 35816011 813358161011입니다. 우편은 우편번호 100-8968 일본구 납치문제대책본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조선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홈페이지에서도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rachi.go.jp입니다. 또한 각국 일본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납치 피해자들의 안전 확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헤어질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저희 방송 일본의 바람은 매일 네 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부터는 주파수 9465kHz, 밤 12시와 12시 30분, 그리고 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7335kHz 등으로 방송합니다. 일본어 방송 후루사토노 카제 고향의 바람도 매일 4번 보내드립니다. 일본 시간 밤 10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5kHz, 밤 11시 30분부터는 주파수 9450kHz, 밤 1시부터는 주파수 7335kHz, 그리고 밤 2시부터는 주파수 6155kHz로 방송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